모세의 또 다른 별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모세의 별명에 가까운 그분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뭐 전부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로 나와 같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리라 약속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다윗을 다른 별명으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잘 통한다는 것이 의미하죠. 하나님의 생각을 다윗이 알았고, 다윗의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마음처럼, 표현처럼, 마음이 서로 통하는 사람,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쟤는 어떻게 말하는 것마저도 하는 행동도 꼭내 마음에 그렇게 든다고,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쟤가 내 생각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말을 대신해 준다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는 나의 벗이라고. 친구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주는, 그리고 친구 이상의 어떤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단어로 벗이라고 표현하죠. 그는 나의 벗이라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표현합니다. 증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대통령 사진 나올 때마다 아, 저 사람 내가 잘 안다고, 저 사람 내 친구라고, 내 동창이라고, 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대통령이 나를 보고 넌내 친구야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 퍼레이드를 하는 중에 수많은 군중들 중에 한 명이 섞여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내 친구고 내 동창이고 내 동네 뭐 사람인데 아무리 혼자 떠들어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그냥 못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차가 지나가다가 그차 안에 있었던 대통령이나 임금이나 남의 나라 어떤 대단한 VIP 같은 사람이 차를 멈춘 채로 내려와서 그 군중 가운데 섞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너 누구 아니니? 너 누구 맞지? 너내 친구야. 너 어느 학교 다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는 나의 친구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넌내 친구야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달라지죠. 그 동네 동장이, 그 동네 면장이, 그 동네 시장이, 아니 도지사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남의 나라 임금이 와서 그를 알아주었다면 말입니다. 온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요. 신앙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최초로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떠났던,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롤 모델처럼, 때로는 반사 교사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식당을 많이 이야기하죠. 무슨 매운탕집, 생태 대구탕집, 주물럭집, 할매 국수집, 또는 뭐 국밥집. 근데 언제부턴가 그 앞에 붙는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조 국밥집, 원조 할매집, 원조 뭐 주물럭집.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다시 원조 중에 원조, 진짜 원조, 참 원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머니 때부터 시작한 원조 중에 원조, 우리 식당, 그렇게 선전합니다.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식당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원조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이 꽤 많이 있습니다. 원조 바베큐, 생대구, 뭐 돼지, 뭐 그런 식당이라고. 정말 원조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찾는다면 믿음의 원조는 바로 아브라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부르시고 난 다음 그때부터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적어도 30년, 50년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그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를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믿음의 원조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져야 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때로는 반사교육처럼 때로는 롤모델처럼 우리가 힘을 얻는 자리, 그래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어떤 도전도 되고 기대도 되고 가슴에 어떤 두근거림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의욕도 품을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다시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 처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마지막 한 해를 또 다른 기쁨으로, 아니 새로운 한 해를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맞이하고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벗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몇 가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재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노력과도 상관없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하늘에서 뜻밖의 홍수가 이루어졌을 때 그 땅에 기가 막힌 흉년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 자연적인 재난을 통하여 흉년을 맞이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는 너무도 쉽게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남의 나라에, 남의 땅에 와서 누구한테 손을 내밀며 어디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사실은 조금 빠르게 성급하게, 아니 어쩌면 허겁지겁 애굽으로 살기 위해서 내려갔었던 아브라함, 그에게 기다렸던 문제는,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애굽의 문제, 외부적인 문제였고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 의한 공격, 탄압, 압박이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당하는, 아내를 팔아버리는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 그가 당했던 두 번째 재앙이었다면 외부적인 핍박을 통해서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 네게부 지역으로, 처음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이라고 세워졌던 그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이건 절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그 바로의 궁궐에서 어떻게 아내를 되찾아서 데려올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떤 힘으로 바로가, 그 궁궐이, 군대가 어떤 힘과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문제가 터집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외부적인 누군가의 침략이나 공격이나 탄압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때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자연적인 재난도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 갈등의 불씨는 가시같이 아픔을 주고 있었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씨를 안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결국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그의 조카 롯과 삼촌 아브라함이 가지는 갈등의 문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휴스턴에 내려왔을 때 들었던 또 보았던 이야기들, 휴스턴에서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많아봐야 3, 40명 있었겠죠. 더 많으면 3, 400명 있었겠죠. 어쩌면 80년대 초까지, 아니 더 많으면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그리워서 모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근데 모이는 장소가 교회였습니다. 저 사우스 메인의 베티스 처치라는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 예배를 드릴 때 기독교인, 우리 개신교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천주교회 교인들도 왔었고, 그리고 불교 신자들도 왔었고, 전혀 종교와는 관계없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고 싶어서, 그립고 외로워서, 때로는 만나서 한국 음식이라도 서로 한번 만들어 보고 먹고 싶어서 모이기 시작했었던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이 휴스턴 어느 지역이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디트로이트 뭐 어느 지역이나 비슷비슷하게 시작했었습니다. 이민자로 뭐 모이면 어떻게 해요? 뭐 김 사장님, 이 사장님 그렇게 호칭을 했을 겁니다. 공부하러 왔던 사람들은 김 박사, 이 박사, 조 박사, 윤 박사, 박 박사 부르면서 서로, 아니면은 그냥 간단하게 형님, 아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가 뭔 줄도 모르고 말씀이 뭔 줄도 모른 채로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이지만은 그냥 만나서 모여서 있는 그 시간이 좋아서, 끝나고 나면 그냥 헤어지는 게 싫으니까 이 집 저 집 몰려갑니다. 아니면 주말이면 낚시도 갑니다. 갔다 와서 매운탕도 같이 먹습니다. 아니 그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자고, 그리고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술도 맥주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나면 카드 게임도 합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모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언제부턴가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세례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전혀 뜻밖의 상상도 못했던 교회에서 주는 집사라는 직분도, 그리고 어느 순간 권사 안수도 받고, 또 어느 때는 장로도 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서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나의 삶을,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했던, 아니 미국에 공부하러 올 때만 하더라도 꿈에도 꾸지 않았던, 아니 이 땅에 이민자로 오면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한 번도 예측도 못했던 일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내게 임재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서 우리가 삶이 변하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쉽지 않는 교회 생활, 쉽지 않는 이민자의 삶. 뭐죠? 직장에서 뭐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피부적으로 인종차별을 받는 느낌도 겪으면서 참고 나갔던 사람들 한두 번 아닐 겁니다. 어느 때는 직장에 나갔는데 해고 통지를 그날 아침에 합니다. 그만 나가라고. 어디로 찾아가야 합니까?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왜 상사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왜 회사로부터 이런 때로는 모욕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아픔들. 가게를 하지만은 이 손님 저 손님 찾아오지만 한두 번 이상으로 별별 손님들 다 있지만은 그 가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도 잘 되기 위해서 참고 아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는 강도도 들어오고 권총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 밤중에 한두 번 이상 전화 받고 쫓아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몰려있죠. 피를 흘려서 쓰러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겁에 잔뜩 질려있는 우리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겁이 나서 저한테 전화하고 가보시라고.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돈을 벌면서, 때로는 어려운 지역에, 힘든 지역에, 그래 빨리 돈 벌고 가게 빨리 팔고 나와야지 하면서 이민자로 살아왔던 지난 20년, 30년, 혹은 50년, 60년이 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힘들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그냥 사람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던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자고 모였던 그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어느 순간에 뭐를 사서 교회를 만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오피스 빌딩을 사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직장 갔다 오면서 쉽지 않습니다. 운전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빌딩 건물마다 망치 하나 들고 바닥 하나하나 깔았던 사람들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쁨으로 밤에 찾아와서 어떤 사람 그릇 소리 마치고 문 닫기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실링 이리저리 하면서 천정, 그 천정 타일을 하나씩 붙여나갔던 사람들. 아니 식당 일을 하면서도 교회 와가지고 벽에 시드락 하나씩 붙여가면서 그 중간에 붙이는 스펀지 같은 거 만지면은 유리조각 같고 칼처럼 손을 베일 수도 있는 거지만은 뭐 제대로 된 장갑 하나 끼지 않고 그 먼지, 대단한 그 먼지, 몸에 해로운 먼지지만은 마스크 하나 제대로 없이 다 갖다 붙이면서, 그러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내 교회라고, 내 예배당이라고. 그리고는 와서 그 힘들고 피곤한 시간에도 여자분들은 와서 토요일이면은 또는 주중에는 청소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고, 뭘 마땅한 예배당 같은 예배당 하나도 없었지만은 여기 가서 의자 얻어오고 저기 가서 피아노 얻어오고 뭐 그랬었어요. 피우 이 교회에서 나눠준다면 쫓아가서 받아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그 힘든 순간에도 엎드려 기도했었고, 그들의 그때그때 부르는 찬양은 기쁨이 있었고 때로는 눈물도 있었고, 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처럼 드렸던 시기가 30년, 40년, 50년 전에 모였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민족의 교회가, 어느 민족의 이민자들이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었고, 절기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었고, 아니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쫓아가서 밤이면 밤에도 낮에면 낮이면 시간 있을 대로 쫓아가서 청소하고 마당에 있는 풀 한 포기 뽑는 것도 누구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것도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서, 그리고는 엎드려서 기도하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예배하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언제부턴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고 내 인생을 새로운 전혀 뜻밖의 장소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리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어떤 가정은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한국으로 나간 가정, 때로는 어떤 가정 끝까지 술 파티하다가 바베큐 파티하다가 가정이 깨어진 가정들, 어떤 가정은 뭐 이상한 중독에 빠진 가정들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 일터도 지켜주셨고 그 위험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셨던 하나님, 우리 자식들도 어느 순간 자식을 위하여 미국 땅에 왔었지만은 경찰서에서 불렀잖아요. 쫓아가잖아요. 같이 가야 주었잖아요. 화가 잔뜩 나서 이게 뭐지? 라고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그 자식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해주셨고 키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요. 은혜이죠. 무슨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자주 말씀드렸죠. 자녀들에게도 너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 너 교회 떠나가면 안 돼. 교회 우습게 보지 말라고. 교회 고마워하라고. 교회가 없었더라면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민자의 삶 속에서 손을 벌리고 누구한테 손을 잡으며 도와달라고 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돌아보면은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아보면은 그때마다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했고 울면서 간절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그래서 섬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식어지고 말았죠. 언제부턴가 귀찮아지고 말았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지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 세 번째 문제가 터지고야 맙니다. 바로 조카 롯이 안색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조카 롯은 마음에 독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한국 분들이 많이 있었던 하윈이나 그루소리 하는 가게나 아니면 뭐 세탁소나 대부분 처음에 시작했던 분들 뭐 가게 일했던 사람들 남미 사람들 또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샌드위치 사업이나 대부분 한국 사람들끼리 같이 일했던 사람들 하윈 동네에 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하면서 생각은 뭐 했어요? 나도 몇 년 후에 이런 가게를 가져야지. 나도 이런 사업을 해야지. 나도 돈을 벌어야지. 언제부턴가 한색이 변하고 말투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드디어 싸움을 벌립니다. 아브라함도 알았죠. 돈은 많아졌는데 많아진 것만큼 시기심이 더 커졌고 부자가 되고 잘 사는 것은 분명한데 옛날보다가 이상하게 그만큼 잘 살면 욕심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욕심은 눈덩이처럼 아니 눈덩이보다 더 커지는 욕심으로 마음속에 차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상하게 뭐 큰 집에 좋은 차에 이제는 뭐 자식들도 그만하게 뭐 어딜 내놓아도 뭐 영어 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난 괜찮다라고 여겼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멀어지고 귀찮아지기 시작하면서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지고 이제는 기도도 필요 없고 찬송도 뜨겁지 아니하고 눈물조차 흘리지 아니하는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아브라함 롯의 관계가 그런 상황으로 되고야 말았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일본 대단한 나라였지만은 전 세계 일본이 처음부터 남미에 이민 가기 시작했지만은 그들이 모인 그 남미 나라마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역사가 있습니까? 중국 지금도 대단한 정책으로 1대1로 정책을 통하여 전 세계에 뭐 별별 영향을 다 세우고 있지만 교회를 세워서 그 민족의 그 땅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 나라를 도와주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 양로원을 도와준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미국 외에, 한국 외에 우리 민족은 그렇습니다. 대단한 민족입니다. 알래스카를 가더라도 우리 민족이 살고 있고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있는 곳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그 땅에는 그들은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인종차별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 땅 꼭 구석구석에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로 떨어져 나갔고 침례교는 침례교회로 불교는 불교 사찰을 천주교는 천주교회로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교인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쫓아옵니다. 뉴스에 로컬 뉴스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경찰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문을 닫고 있다고. 아니 어떤 교회는 한국교회는 예배드리다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다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 뭐야 교회가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재판장에 판사한테 소송을 겁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이유도 불분명합니다. 왜 갈라졌는지 그것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냥 기분 나빠서 그냥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저 사람 시기하고 잘난 꼴 보기 싫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싸우기 시작했던 한인 교회들 이민교회 역사 중에 나타난 후반부 역사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은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뭐를 쓰느냐? 피아노를 누가 치는가 어디를 놓는가 그것 가지고도 싸우다가 재판정까지 갔었던 일들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 왜 그래요? 지금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대리전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충성해야 돼요. 롯의 목자들도 롯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면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인도 알아요. 이 종들이 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이 목자들이 대리전으로 싸웁니다. 왜요? 내 양떼, 내 이 소떼에 물을 먹여야 되고 풀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책임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싸우기 시작하고 부딪히면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땅이 작았는데 작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시기심만 없고 욕심만 내려놓고 내 손만 내려놓는다면 아무리 단칸 방이라도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지만은 방이 다섯 개, 열 개 있으면서도 화목하지 못한 집도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그들이 재산이 많아서 그 땅에 용납하지 못했다고. 그 땅이 가진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고. 원래 자연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욕심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연은 늘 순종, 순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욕심은 자연을 파괴하고 말고 이 세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일어나는 비극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찾아갑니다. 만나자라고. 아무래도 먼저 자기가 손을 내밉니다. 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나도 조금씩 느끼고 있는데 이제는 떠나가라고.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까 너가 선택하라고. 너가 자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 너가 우를 선택하든 나는 관심 없어. 너 이거 내 건가 알지? 이 자리는 손대면 안 돼. 너 내가 이거 어떻게 모아둔 것인지 알지? 다 보고 있었지 않느냐? 이거는 정말 내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저 땅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 그리고 너 조카 누구 덕으로 살았니?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해 주었는데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저거는 내 몫이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에게 어쩌면 버르장머리도 없는 어쩌면 염치조차 없는 그러나 조카 롯을 할 만큼 했습니다. 섬길 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 수는 없지 않아요. 나도 독립해야 되고 나도 새로운 가게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한 거죠. 그런데 뭘 잘못했느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조카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라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비워놓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짐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죠. 인생은 손에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고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의 핵심은 이 짐을 어떻게 내가 내려놓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버려도 될 짐이 있고 갖고 가야 될 짐이 있고 쓰레기 같은 짐이 있고 때로는 맡겨야 될 짐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가 자하든 우하든 나는 상관없어. 왜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너는 자를 택하든지 우를 택하든지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는 선택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바로에게 나를 건져내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다 가지고 가라고. 내려놓으면 죽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없는 것 같고 이제는 큰일 날 것 같고 이제는 눈앞에 보이는 강물이 없으면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난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라고. 그는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라는 결심 때문입니다. 손해 각오하죠. 위험 각오하죠. 다 내려놓는 것처럼 망하는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만은 하나님만 내게 계신다면 난 괜찮다라고.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결단이고 신앙의 결심이었습니다. 마침내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롯은, 조카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 땅 근처에 아름다운 물이 풍부하고 풍성한 그 목초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생각했을 거예요. 소돔 성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이미 들었단 말이에요. 소돔은 문화적으로 굉장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걸 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롯은 그런 대로 배운 것이 있으니까 믿음 지킬 거야. 나 10년만 있다가 돈 벌고 나올 거야. 위험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난 돈만 벌고 빨리 나올 거야.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나올 거란 말이야. 뭐 여러 가지 계산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가게 생기면 이 가게 또 하나 두 개 하고 두 개 하면 은행에 론 해가지고 세 개 만들고 아니면 빌딩 하나 사고 빌딩 하나 사면 또 다른 계산해가지고 뭐 그런 계산했는데 이 롯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 있죠. 모든 계산, 모든 깨위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모든 것은 무효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끝이 된다는 것, 인간의 약색바른 깨가 인간의 정확한 진단이 있고 처방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모든 재주로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롯이 떠난 다음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물질을 내려놓고 난 다음 하나님이 오십니다. 사람이 떠나간 다음 내게 상처를 주고 내게 괴로움을 주고 가시 같은 인생이 떠나가고 난 다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찾아오십니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섭섭하게 하지 마. 섭섭하지도 않지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예, 그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에 처음에 올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로 내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다 네 것이야. 밟아봐. 그것도 네 거야. 종과 행으로, 행과 종으로 한번 다 다녀봐. 다 네 것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깜짝 놀랐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지금까지 그로부터 3500년,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잃은 거 생각하지 말라고, 떠난 것도 바라보지 말라고, 내가 잘못 선택하지 않았을까 후회도 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 원망하지도 말라고.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 이 축복,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비전과 약속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